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는 두 장밖에 안 남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열왕기하가 끝나게 되면 창세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승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도 한대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는데도 이거 제가 설려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 세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유다왕 요시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요시아가 그 시대적 암울한 그 암흑 속에서 어떻게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아는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몬이 왕이죠.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살 때 왕으로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몬의 또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있는 누구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남쪽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를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바로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를 두고서 8살 때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8살 때 왕이 된 이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8년이 되는 16살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조금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그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모든 우상들이 성 안에와 성전에와 온 유대를 뒤집고 있는데 그때 이 왕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16살 때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드디어 그 땅에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어서 아주 젊은 청년 26살이 되어서 그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던 힐기야를 중심으로 성전 복원 운동, 다시 말해 성전 회복의 어떤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성전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도중에 이 힐기야 대제사장이 공사 도중에 성전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율법책을 찾게 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사반이 그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 요시아에게 가서 그 율법책을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성전 공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읽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그때가 뭘 읽었다고 그랬죠. 아마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책이 모세 오경을 다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서 아마 읽었다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간에 이 요시아 왕이 통곡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자득 채서 복을 받게 되고 내 소와 양과 우양과 목축과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면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서도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우양과 새끼와 목양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처음에 쓰면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물어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때 찾아갔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남자가 여자가 이것만 알아도 반을 맞추잖아요. 남자니까 여자니까 반 맞췄어요. 여자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에 가서 성경 율법책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훌다 여선지자가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 유다 백성들은 멸망한다. 곧 망할 것이다. 또 하나 두 번째, 요시아 왕은 살아있는 동안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대표들이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복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 백성 유다 왕국은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 자체가 현재 왕인 요시아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훌륭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산다, 자기 대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천만다행이다 하는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이제 손자의 벌레는 증손자인 이 요시아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오늘 23장에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결과를 놓고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바로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3장에서 첫 번째 그러한 여선지자 훌다의 성경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갱신 의식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선지자 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괜찮지만 이 민족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이끌어주고 여호와 앞으로 끌어서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제 갱신운동을 벌여야 되겠구나 해서 이 요시아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장로들 다 모읍니다. 장로는 지도자들이죠. 민족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읍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은다는 것이 우리는 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겠지 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 행태로 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이 있고 곳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 성이 세워져 있고 1월 성진 하늘의 별, 달, 해를 섬기는 우상들이 성전 안에 그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전까지 올 필요 없는데 이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모아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만히 말씀 읽어보니까 모든 백성을 모았는데 선지자도 왔답니다. 근데 이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이런 여호와 행사를 할 때 선지자를 불렀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23장에 보니까 요시아 왕이 선지자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사장은 여호와께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니까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럼 선지자, 여선지자 누구예요? 훌다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왔을까요? 같지 않죠.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 보니까 아 자기가 예언까지 했는데 안 올 수 있겠어요?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시아 왕실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이런 분들도 아마 초청을 받지 않았겠나 싶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마 초청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방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국과 집권자들과 연계된 소위 친왕파의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선지자에서 소위 제하세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하고는 좀 덜 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선지자를 초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을 불렀는데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불러냈다. 어리거나 애까지. 우리가 이 생각하면 애들이 와서 뭐 하겠느냐. 더더나 유대인들은 애들을, 어린이를 사람으로 계승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똑같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아기들까지 전부 모았어요.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책을 읽어요. 근데 율법책을 읽는데 그걸 아마 이거 다 읽으려면 예배 시간이 길어져야 다 갔을 거예요. 근데 다 읽진 않고 아마 신명기 다시 28장을 읽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읽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결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언약행신을 합니다. 여기 언약행신하면 뭐라고 하냐면 왕이 3절에 보니까 대위에 서서 왕이 어디에 섰다고? 대가 어딜까요? 이 대라는 말은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위에 섰다는 게 아니라 기둥 옆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둥에 옆에 섰을까요? 성전 기둥 옆에 섰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둥이 몇 개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이 뭐?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이 기둥은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신다 하는 이런 세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면 입구에 두 개가 크게 서 있습니다. 높게 서 있는데 바로 왕이 조금 높은 거기에 서가지고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디서 성전을 뜰에서 지금 이 율법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는 이처럼 우리처럼 예배당 안 성전 안에는 왕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거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들어갈 수 없죠. 우리 생각에는 왕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문 밖 이제 기둥 옆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성전들이 아마 꽉 차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언약 행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왕이 거기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해라 하겠느냐 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드디어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의 어떤 언약행신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주죠. 십계명과 나머지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백성들이 드디어 언약 선서식을 합니다. 그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런 율법 언약식을 갖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나가서는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바로 모압 땅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사해, 이스라엘, 사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 이스라엘 땅 여기 위에 뭐가 무슨 강이 있다고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를 쭉 따라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북쪽이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요 왼쪽으로 있는 땅이 전부 다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로 이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이 모압의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서 모세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서 다시 언약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출애굽해서 출애굽 광야에서 살았던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히브리서와 출애굽기서에 보면 민수기서에서 보면 전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두 명 빼놓고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 빼놓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2세대인 젊은이들을 향해서 언약식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언약식이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후박 도박 굴러오듯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죠. 영적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또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때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제부터 언약을 다시 체결하자. 그러면서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면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토속민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해라.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이 세겜 땅에서 전부 다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런 언약 갱신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시아 왕이 지금 23년에 사는 이 언약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 갱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의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 갱신 내용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 중에서 특별히 뽑아낸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봉헌식을 할 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내 귀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 눈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한 약속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에서 언약 갱신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개혁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일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가죠.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여라.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산인 그 터입니다. 바로 동일한 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그 모리아산 그 터에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천년이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갈보리, 우리가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 언덕 한데 그 산이 바로 어디냐? 모리아 산이고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리고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곳에서 갱신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시겠다. 내가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모든 우상들을 세워놓고 절하고 신전 제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가장 타락한 곳,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고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요시아는 자신의 개혁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가지고 있는 말씀운동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요시아가 바로 말씀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율법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분신하고 율법책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전 보수공사라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렸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케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무슨 책이요? 언약책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3장에 오면은 두 번에 걸쳐서 언약책이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율법과 언약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우리 보고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한 계약을 한 계약서 계약체결한 것이 바로 이 율법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다스리는 하나님과 너희 내 백성이니까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약속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언약책이고 율법책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죽도록 사랑만 하시고 백성들은 딱 하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건데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질 않고 그래서 언약이 폐기되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로 계약서를 얻게 되면 이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법책을 찾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너희들 다시 법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하고 하겠다. 지금 요시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개혁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개혁의 시작은 우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운동을 한다시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보려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개혁의 첫 출발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 좌표인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바로 언약이 이루어진다.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좀 더 편안하고 살기 좋고 행복스러운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선택한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의 울타리 속으로 끌어오십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 밖에 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영별의 대상이고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형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훌륭하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뭐 화평스러운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 세상 그렇게 힘들고 멸망의 대상인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이끌어내고 끄집어낸 사람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야.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처럼 잡다하고 험탐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세상과는 담을 쌓게 하고 구별을 시켰다. 차이를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바로 그런 일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숭배 타락,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들은 전부 다 도끼 들어라, 망치 들어라,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 나가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업으로 착각을 하는데, 요시아가 하는 이 하나님의 기업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모아요. 그리고 그들로 알고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 귀에 들려서 그들이 가슴을 찢는 통곡하면서 통분해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는 나이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갱신의 운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먼저 원하십니다. 자, 요시아가 그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이 25절까지는 언약이 갱신되었으니까 말씀만 듣고서 그들이 그냥 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언약 갱신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시아가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모든 환경들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과 우상 숭배의 도움이 되었던, 우상 숭배를 유도하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모든 물건들, 그런 물체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장소를 깨뜨려버리고 그런 물건들을 깨뜨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런 일을 요시아가 하는데 요시아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이교적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쌓아놓았던 성전, 예를 들어 재물 그릇들, 향을 피우는 그릇들, 무슨 재물을 씻는 그릇들, 이런 그런 그릇들, 기구들을 갖다가 먼저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참다운 예배의 회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당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 드려졌던 그러한 모든 기구들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인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버려져. 바로 이 요시아가 첫 번째 했던 게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고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상이라는, 아세라는 이세벨이 저기 가지고 왔던 우상이죠. 그런 걸 예루살렘 성전 더 안에다가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신전도 있고 아세라 신전도 있고 하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그 성전 안쪽은 더에 곳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 맞게 컨디션 오늘 어때 보니까 오늘 아세라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좀 로또가 당첨된 것 같아. 그럼 아세라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요. 오늘은 해신한테 좀 빌어봐야겠어. 왜냐면 해와 달과 별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섬기던 신인데 우리도 좀 힘 좀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 맨날 이렇게 불빌하게 만드는데 해와 달이 더 낫잖아. 거기서 절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입맛대로 골라가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지었던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버젓이 세상의 것들이, 인간들의 것들이, 우상 잡다한 피조물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우상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요시아가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라상과 기타 등등의 어떤 우상들을 깨뜨렸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참고로 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집이었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전에 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행전에서 잠깐 쓰이고 그 다음에서도 성전이라는 말이 안 씁니다. 뭐라고 쓰이느냐? 성전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자, 성전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성전이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 안 계시면 뭐예요? 자, 그럼 여기 저기 무당이 살다가 떠나간 무당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무당집에 안 계시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간절히 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인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거짓 것으로 꽉 차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우리 성전이 아세라상도 해도 달도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 차버렸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들이 다른 것도 섬기는 이런 진짜 혼합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그런 것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니까 미동의 집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미동의 집이 뭔지 알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지성소나 성소를 빼놓고 다른 이 신을 섬기는 데는 특히 아세라상이나 바알 신을 섬기나 또는 이 모압이나 암몬의 신을 섬길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에서 혼탁한 성전 이 매운 매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매운 매춘을 하는 이 미소년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아주 미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여자 사제들과 물려난 성전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다 신의 종. 아이를 낳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혼탁한 문제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아무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전 속에 어때요? 돈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나요? 좀 힘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욕망, 욕심, 어떤 것을 가져가는 이기심, 교만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차지하고 바로 이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있는 제단을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왕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여호와 전 두 마당에 있는 제단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이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렸다. 이 세 가지, 세 왕이 나더라. 아하스, 또 므낫세, 솔로몬.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왕들 20명 중에서 나쁜 사람을 순서로 꼽았더니 아하스, 므낫세, 또한 누구요? 솔로몬. 아, 이거 놀랍죠. 여러분 솔로몬이면 대단한 왕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특히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또 예루살렘과 멸망산 옆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시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솔로몬이 산당을 세웠죠. 예루살렘 멸망산이라는 멸망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감람기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 들었고 거기에 우상이 들었으니까 멸망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산에 뭐가 있냐? 시돈에서 들어온 두로와 시돈에서 들어온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성전을 섬겨요. 이 아스타롯은 누구냐? 시돈에서 온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던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신이 그나스예요. 그 다음에 암몬신이 몰래 이런 거짓된 신을 그 앞에다 상담을 열고 제단을 만들어놨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정면 앞에 감람산이다. 그런 짓을 합니다. 누가? 왜 그래? 솔로몬처럼 훌륭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아내가 좀 많았죠. 몇 명 정도 됐죠?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야, 그가 후궁 정도가 한 300명. 기타 등등 무수리까지 지금 엄청나게 많. 근데 하여튼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000명이 유다 백성들로만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왕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신도 똑똑하고 그리고 권력이 크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좀 화친을 하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외교 정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략적 뭐를 하느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뭐가 올까요? 그럼 솔로몬이 만약 여왕이면 저쪽에서 뭐가 왔을까요?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여튼 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자들, 그러니까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서 뭐가 좋은 사람이라서 뭐가 많은 사람? 지혜가 많아요. 사람이 똑똑한 게 좀 문제예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다윗 아버지가 못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런 거 지혜가 또 잘못 사용되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외교 전략상 이 정책적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자만 데려다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 여자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 신들을 위해서 전부 다 뽑아서 재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신들이 솔로몬 때서부터 온갖 때가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내가 선택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백성이 된다. 놀랍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도 없앤 적이 없는데 누가? 이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 몽땅 없앤다. 그것뿐인가? 거기서 끝을 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유다 지방으로 갑니다. 유다 지역에 가가지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예루살렘 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다와 이런 거죠.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것이 온 유다예요.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벗어나면 어딜까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떠나면 어딜까요? 그 다음에 땅끝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까지는 자기네 집 살아봤는데 그 다음에 안 살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땅끝이야. 계속 간신히 없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것이 온 유다 땅, 유다 왕국의 땅인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없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산당을 없앴는데, 이 산당을 없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이 산당을 없애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한 산당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다 영토를 호칭할 때 제일 북쪽에 있는 국경선이 바로 어디냐면 개바예요. 그리고 남쪽은 부엘세바. 그럼 통일 이스라엘의 제비는 어디라고 그랬죠? 단.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니까 단에서 개바, 개바에서 부엘세바 이랬는데, 개바에서 단까지 여기는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이었고, 개바에서부터 남쪽 이쪽은 유다 왕국이네. 이게 부엘세바가 가졌어요. 바로 이 유다 왕국은 개바에서부터 요 밑에만 완전히 산당을 없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갔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 북쪽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나라, 이 북쪽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주에 온 외국 이민자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던 상당한 귀족들이 외국으로 다 붙잡혀갔고, 그래서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 요시아는 갱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제일 바로 밑에 단과 어디요?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세워놓던 재단이 있어, 상당이 있었다. 그걸 누가 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이 누구죠? 예,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창건했는데 남쪽으로 가는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가는 백성들 국경선으로 막고 거기에다가 바로 베델이라는 데다가 상당을 짓고는 금송아지를 놓았어. 이것이 여호와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라. 뭐 막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단에다가 똑같이 제단을 짓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요시아 왕이 뜨거운 여호와 열심을 가지고 이 베델을 간다는 것이,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에 있는 제단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옆에 있는 그 무리들, 제사장들,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본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이 레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북쪽에 살긴 살았지만 예루살렘 때문에 전부 남아해가지고 북쪽에는 레위인들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뽑으려 해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지파 사람이나 너 제사장 하려면 예 그럼 무조건 시켰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대. 거짓 제사장. 그런 제사장들이 거기에 죽었던 적어도 한 200년 동안에 죽었던 그 시체를 다 파내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어. 완전히 그 배대를 없애버렸다. 그런데 그 배대를 없앤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열왕기 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 자기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유다 땅에서 어떤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단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죽이려다 어떻게 됐죠? 손이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제 살려주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장차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 예언을 하죠. 그 요시아가 350년이 지난 이때에 나타났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걸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아니, 하나님이 예언한 이 300년 전에 예언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몰랐지 알아요? 알았는지 어떤지 모르죠. 왜냐하면 300년 전에 이미 어떤 무명의 선지자 그런 요시아가 이걸 허물 거라고 예언을 했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언되고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요시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아가 다른 거는 유다 지역 내에 있는 산당을 없앨 때는 전부 명령으로 말로 했는데 베델을 없앨 때는 자신이 직접 갑니다. 신하를 데리고 직접 그 베델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아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른다는 보니까 17절인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비석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야, 저 비석이 뭐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 이거 옛날에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한 분 와가지고 뭐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겠어요? 바로 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그런 선지자가 있어 그때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말고 말씀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놔두고 다른 거짓 제사장들의 명은 다 파헤쳐가지고 전부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든 성전의 우상들을 흐트러버리고 산당을 없애버려요. 우리가 산당은 배웠죠. 산당은 뭐죠?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이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그런 집들이요. 그런 게 산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드릴 데가 없으니까 산당에 가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성전, 다윗 성을 짓고 성전을 지키려다 못 지었죠. 그리고 누가 짓게 돼요? 솔로몬이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제사와 예배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 계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왕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산당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어떤 왕도 이 산당을 없애지요. 어떤 훌륭한 제사장도 없애지라.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산당마다 제사장들이 울거리고 있고 산당마다 성읍을 잃어요. 어떻게 보면 각각 지교회들이 곳곳마다 생겼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죠. 문제는 그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 예배가 혼합 중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섬기고 오늘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오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아 나는 바알 선지자 아니 바알한테 좀 제사 드리고 싶으면 또 바알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완전히 상당히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상당은 지방에 힘 있는 기관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곳곳에 있는 시청을 다 없애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이 계획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이라고 했어요. 전통을 무시하는 이런 것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 사랑만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일을 합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인적 개혁을 합니다. 인적 쇄신을 해요. 유다와 유다 전역에 거쳐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리고 전부 와서 뭐냐고 상주는가 우리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끌려오는 건가 뭐 별 생각을 하는데 전부 그들을 제사장에서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전부 불러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 그들은 가짜 선지자예요. 왜냐? 예의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제사장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신분도 아닌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신들.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교회를 존먹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존먹게 하던 거짓 선지자들 완전히 없었어요. 개혁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성전의 거룩한 회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어떤 직분자들, 잘못된 사람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황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건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 정책을 만들고 보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시아가 사람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그러니까 전국에 어떻게 보면 산당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시아가 무슨 일을 하냐. 유월절을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성경 말씀만 살아있고 모든 우상들이 타파되었는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매년 3차 나 여호와께 너희 남자들은 나타나라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라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6월 3대 절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냈느냐?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는데 이 6월절 절기를 지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에 보면은 사무엘 때까지는 유월절을 조금 지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사무엘이 잘못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유월절 절기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예배가 없어졌어요. 절기라는 이런 말을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배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드디어 이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직접으로 달라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는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은 매년 1월 14일에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2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좀 방법을 바꿔서 좀 쉽게 말해서 융통성 있게 유월절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장에 보면은 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요시아가 지낸 이 유월절은 완전하게 율법 성경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5장에 가서 보면은 율법을 어떻게 이 율법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아주 세세하게 율법대로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그런 유월절을 지냈다. 왜 유월절 절기를 지냈을까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키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 과정 출애굽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보면은 애굽의 이 박해와 핍박과 종에서 해방됐던 정치적 해방의 날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죄에서 억눌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건짐받는 이 유월절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마다들 다 죽인다 그랬을 때 자기네 집 문지방에다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다 살았지만 그걸 모르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서 살아난 사람들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는 다 살지만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애굽의 장자처럼 다 죽는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찾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그렇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서 있게 된 그 누구 때문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리잖아요.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벗어난 그 기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자,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언약갱신을 하고 율법에 의해서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언약갱신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 갱신은 바로 이렇게 이 요시아는 자처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게 되면 이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 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 물어보고 여러분 누구시죠? 아 저 어디 어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저 집사예요. 그런 대답이 사실 중요한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각각의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의 교적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교인이죠. 성경에는 교인이란 말 안 쓴다고 그랬죠. 뭐라고? 성도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느 교회에 있어도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는 커요 이런 말이 있어도 이런 교회가 크다는 얘기는 그런 집단이 크다는 얘기죠. 아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도라는 바로 유월절은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선민인 그런 백성이라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개혁에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안 시켜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로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교회 소속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봉사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감투 써야 되잖아요. 직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회랑 조직에서 한 자리 올라가야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위원장 이런 감투를 써야 되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선도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교인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매일 싸워요. 뭐 시시콜콜하고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싸워요. 선도가 되면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교인의 주인은 그 교회를 지은 당회가 주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은. 그러니까 우리는 선도가 되었을 때 선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다. 바로 이 유월절을 말고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요시아가 지배하는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전히 채워진 것 같고 모든 것이 개혁되어서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온 땅에 거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30절에 넘어가면은 요시아의 운명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가 평가를 하는데 보면 24절에 보면 말씀대로 요시아가 이 모든 것을 개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모든 종교 개혁을 다 해가지고 우상 다 없애버리고 거짓 선지자 다 없앴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또 뭐를 없앤 게 또 나와요. 뭐를 없앴다 하죠?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성, 뭐죠? 신전판자. 신전판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과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러니까 좀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또 영을 갖다가 강신술하는 누구에게 영을 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전판자예요.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 요새로 말하면 어떤 사람 될까요? 어떤 사람한테 성령, 아니 무당은 미친놈, 역기시도 이 당시에 무당 누구에게 성령 준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을 강림시킨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통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이들이 신전받았는 것은 하나님이었거든. 근데 물론 우상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경 하나님, 이런 것 신전판자들 다 죽여버려. 그 다음에 박수. 박수가 뭐예요? 점쟁이들이. 무얼로 점치겠어요? 그들이 점치는 건 우림과 둠밀, 드라뱀, 이런 거에 점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뭐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 누구죠? 예수? 아, 그렇지. 예수 점쟁이들. 이런 사람, 예수 무당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은 좀 하려면 눈을 좀 됐습니다. 그게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좀 약간 깔아야 되죠. 예수. 그리고 먼저 그렇게 행동거지가 좀 무저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러니까 바로 박수를 다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드라비, 점치는 것들. 성전에서 잘못된 것, 전부 수호신, 개인들마다 전부 자기를 지키는 어떤 부적들을 들고 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없애버렸다. 가증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혁을 했어요. 이런 개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갖다 어떻게 평가했냐면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켰던 사람은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그럼 누구만 있어요? 그럼 요시아 전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요시아보다 못했다는 거죠. 요시아보다 나, 요시아 왕보다 나도 했어. 요시아 뒤에는 전부 다 나쁜 왕 3명, 4명 있는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평가하냐?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런 요시아 왕이 됐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왜냐면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 므낫세에게 이 나라를 이스라엘처럼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자인 요시아 왕대와 가지고 어떻게 전에도 후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 헌신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6절에 보면 제 첫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 왜 그러나까요? 그러면서 26절을 하고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아, 무시무장이. 지금 요시아가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기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아요.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남은 자 7천이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 개혁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줄로 생각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안타깝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선인이 되어도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경륜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를 향한 그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죠. 그 진노를 그냥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진노 중에 요시아를 보면서 어떻게 참으셔서 니네는 안 하겠다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그 뒤에서부터 바로 하시겠다고. 왜?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다. 그럼 유다가 멸망하는 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므낫세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므낫세라. 므낫세는 누구라 했죠?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망했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항상 북쪽 이스라엘을 볼 때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남쪽은 므낫세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외워야 된다?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여튼 여로보암과 므낫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는 27절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열왕기사를 쓴 이 저자가 이렇게 했는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걸 여기다 써놨어요. 야 무섭죠. 그냥 자기가 이 사람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 남쪽의 유다도 물리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더군다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내가 뺀 이성 온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 예루살렘 성하고 더군다나 그 성 안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두려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을 하나님이 버리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버리느냐. 요시아가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전쟁을 하다 죽습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 아수르 유프라테스 강에는 아수르를 침공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100년이 채 못해서 약속으로 전략이 되면서 이쪽 동쪽에 있던 바벨론 왕국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하고 그 바벨론 위에 있는 메대 왕국이 있는데 메대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인도 쪽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메대 왕국이 둘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아수르 제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거의 멸망할 때가 됐는데 그때 이 애굽 왕이 바로 누구가 이 아수르 이 지리멸렬에서 망하는 이 나라를 도와주려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를 치려고 온다 그러는데 그건 역사상 기록을 보면 치려고 오는 것이죠. 여기를 도와주려고. 왜냐면 아랍이 이제 바벨론이 광국이 되어버리면 이 세계가 바벨론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양쪽에 강자 바벨론과 애굽인데 애굽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원군을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누구예요? 요시아는 지금은 아수르 밑에 있었지만 실제로 바벨론하고 가깝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치려가는 애굽을 이거 아수르를 치면 안 되니까 이들 아수르 편이 되면 이 애굽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무기또라는 데로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싸움을 하다가 전차를 합니다. 근데 무기또 전차 전쟁에서 보면은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요시아 왕이 이제 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쳐들어오는데 무기또 성에 이제 그 성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또라는 데서 만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35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애굽 왕이 요시아 왕에게 너 지금 누구냐? 왜 네가 나섰느냐? 난 너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수르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중인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난 그냥 지나간다. 왜 네가 나와서 잘난 척하고 막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어쩌라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빨리 일을 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까딱하다 하나님이 너를 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아서는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너 하나님 하는 일이야. 너 하나님한테 망해. 우리가 뭘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겠어요? 요시아도 당연히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에 가서 35장에 보면 그 역대하의 기록자가 뭘 하는가 하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 하는 말은 누가 했던 말이라고? 하나님이 했던 말이라고. 그러니까 요시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요시아를 살리는 것, 무슨 바로 애굽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이미 유다를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멸망하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그럼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유다를 침공을 해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 바벨론을 대적해서 가는 애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싸우러. 그런데 이 무깃도에 가서 이 요시아가 애굽하고 싸우니까 당연히 거기서 화살을 맞아 전사로 납니다. 요시아 39살. 그 요시아가 조금만 하나님 조심이라고 철학이다 한 번만 하고 갔으면, 야 이건 오늘 절대 안 줄 거다 했으면, 그럼 싸움하자고 알았어 나 갈게 그랬으면 유다는 명랑하는 게 안 됐을까? 이건 39살에 죽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기억적인 말이에요. 69에 죽어서 30년만 그랬으면 하나는 이러고 나서 30년이 안 돼서 유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이 무기도라고 하는데 어디냐?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요한계시를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도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세계 개구리 같은 세 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세 왕이 어디에서 나오냐? 짐승의 입에서. 뭐 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이상한 그런 데서 나와. 귀신 입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땅에 나와가지고 그 귀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악마가 이제 사탄의 세력이 멸망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됐는데, 바로 그 암하겠던 무기도예요. 무기도라는 표현이 암하겠던. 근데 여기에서 이 우리의 훌륭한 이 요시아 왕은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상징이잖아요. 굉장한 상징이죠. 이제 암하겠던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요시아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럼 요시아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밖에 못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당대에 멸망할 수도 있는데 일찍 굴러가세요. 60살까지 살았으면 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일찍 굴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오늘날 개혁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할 것은 개혁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거짓말입니다. 아, 우리는 성령으로 개혁합니다. 처음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개혁을 하는 것이,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개혁을 한다.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으니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개혁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개혁은 어디서부터? 자기서부터죠. 예수님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장 약점이 뭐냐면 기도를 안 했어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들어서 예배 일주일에 열 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누구냐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군인인지를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면 장사하는 줄 자기가 장사꾼인 줄 알고 죽어요. 군인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억이 우리에 있길 바랍니다.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Yeah.
멀리하지 마시고